데살로니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게 첫 번째 보낸 서신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 장이죠. 5절 그리고 6절 전반절입니다. 뭐냐하면 여러분을 위하여 우리가 어떠한 사람들이었는지 여러분이 알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람들이었는지 여러분이 알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위하여 여러분 가운데서 어떠한 사람들이었는지 여러분이 알 것입니다. 6절 전체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 구절을 읽은 이유는 이것이 오늘 아침에 메시지의 방향을 세워주기 때문입니다. 이 메시지는 시대의 사역자들이지요. 그 초점은 이중의 초점이 있습니다. 어떠한 종류의 사람들이었는가? 그리고 그들이 어떤 종류의 사람이었는지 아는 것은 우리 자신의 주님 안에서의 전진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foster라는 단어, 배양한다는 단어인데 이것을 아주 분명한 방식으로 말합니다. 이것은 격려하거나 권장하거나 어떤 사람을 일정 기간 동안 발전하도록 배양해 주는 것, 돕는 것입니다. 어쩌면 가장 강력한 이 기르는, 양육하는 요인은 본이 되는 어떠한 종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일단 그 사람을 알고 그러한 본을 안다면 측량할 수 없는 큰 영향력을 우리의 존재에 주는 겁니다. 우리가 깨닫죠. 이 사랑스런 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이 이제 타락하고 낡은 옛창조 안에 있었지만 구속받고 거듭나고 주님께서 그분의 몸을 위해 그 사람 안에서 이러한 일을 하셨고 분명히 똑같은 것을 우리 안에서도 하실 수 있는데 이것은 우리를 어떤 특정한 그러한 사역자로 꼭 만드는 것은 아니라 그러한 같은 종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서 우리가 시간 때문에 읽지는 않겠지만 바울이 자세하게 그가 어떠한 종류의 사람이었는지 보여줍니다. 그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말했습니다. 그는 어떤 것도 욕심내지 않았고 사람에게 어떤 영광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도의 권위를 잘못 사용하지 않았고 그는 젖 먹이는 어머니와 권유하는 아버지 같았습니다. 여러분은 압니다. 우리가 여러분 가운데서 어떠한 종류의 사람이었는지 여러분은 압니다. 우리는 왓츠만 리 형제님과 위트니스 리 형제님이 우리 가운데서 어떠한 종류의 사람이었는지 알아야 합니다. 잠시 후에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매 구절은 우리가 방금 읽은 이 구절은 사도행전 20장 18절이죠.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는 밀레도를 떠나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이 거기서 만나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왔죠. 그래서 보살피는 말과 공급하는 말과 권유하는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18절에서 시작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장로들이 오자 바울은 그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아시아에 발을 들여놓은 첫날부터 줄곧 여러분과 함께 어떻게 지냈는지는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압니다. 그냥 어떤 인상만 받은 게 아닙니다. 어떤 의견을 가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압니다. 내가 어떻게 여러분과 함께 항 줄곧 지냈는지,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지냈는지 압니다. 그들과 어떻게 지냈는지, 꼭 필요해서 천막을 지어야 천막을 짓고 자신과 동역자들을 공급했는지, 어떻게 함께 지냈는지, 공개적으로 또 집집에서 말했는지,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는지. 몇 구절이 더 있습니다. 줄곧 여러분과 함께 어떻게 지냈는지, 노예로서 여러분을 섬겼습니다. 여러분이 압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이러했다라고 말했죠. 나는 주님을 노예로서 섬겼습니다. 나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어떤 종류의 우월적인 권위를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섬길 때 모든 겸손과 많은 눈물로 노예로서 주님을 섬겼으며, 20절, 그리고 나는 유익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대중 앞에서나 이 집 저 집에서 주저하지 않고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가르쳤으며, 그는 어떤 것도 보류하지 않았습니다. 유익한 것이라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었고, 정치도 아니었습니다. 외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체면을 구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것도 보류하지 않았습니다. 공개적으로 말할 때 대중 앞에서나 또 이 집 저 집에서 말했습니다. 또 다른 구절이 있습니다. 24절. 또 두 개가 있습니다. 먼저 24절. 그러나 나는 나의 달려갈 길과 내가 주 예수님께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엄숙히 증언하는 일을 마치기 위해서는 나의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사랑하지 않았고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의 부담은 그의 길을 마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받은 사역을 완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32절입니다. 다시는 그의 얼굴을 보지 못한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그 말씀은 여러분을 건축할 수 있고 거룩하게 된 모든 이들 가운데 있는 유업을 여러분에게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어떤 종류의 사람이었는지 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지냈는지 압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새 언약의 사역자들의 특별한 종류의 인격이죠. 그것은 바로 이 시대의 사역자들의 인격입니다. 우리가 개요의 첫 번째 부분을 읽으면서 보겠지만 시대의 사역자들이 여러 시대에 있었습니다. 루터가 그중 하나였고, 그런데 루터는 네 형제님과 이 형제님이었던 방식으로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달비도 그렇습니다. 똑같은 종류의 사람일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는 1920년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분의 경륜과 몸에 관한 시대의 이상, 새 예루살렘에 관한 시대의 이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그분은 이 시대의 사역을 가지셔야 했고, 그 사역은 전달하고 나누어주고 전시하는 것, 바로 이 시대의 이상을 전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아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종류의 사람들, 즉 그들의 존재가, 그들의 조성이 이상과 사역에 어울리는, 부합하는 사람들을 필요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두 그릇들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아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결정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서양에 있는 프린스턴이나 하버드나 예일에 이러한 옥스퍼드나 캠브리지나 튜빙겐 대학이나 바젤 대학이나 소르본 대학이나 이런 곳으로 가지 않으시고 중국에 가셨습니다. 이것이 그분의 주권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의 사역자에 관한 것들을 알수 있습니까? 이 사역을 감당한, 짊어지고 있는 사람들에 관해서 알수 있습니까? 니 형제님에 관해서 우리는 그분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분을 아는 것은 그분의 사역에 내재적으로 들어감에 의해서입니다. 우리가 또이 형제님을 통해서 알고 또 다른 분을 통해서 압니다. 이 형제님께서 수십 년 동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이 형제님께서 니 형제님에 대한 자서전을 쓰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그 사람, 사역과 관련된 그 사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인생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역의 기초인 그 사람됨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또이 형제님을 아는데 우리의 나이에 따라서 얼마나 이 오랫동안 있었는가, 형제님의 사역 아래에 있음으로써 또 형제님의 사역에서 나온 출판물에 의해서 이 형제님을 압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형제님과 함께 있음으로써 알았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형제님과 함께 있음으로써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우리가 압니다. 우리는 이론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들이 우리 가운데서 어떠한 종류의 사람이었는지,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종류의 사람이었는지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그들이 어떠한 종류의 사람이었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함께 있을 때 어떻게 지내셨는지 압니다. 짧게 간증한다면, 1967년부터 저의 초기에 이 형제님과의 그 만남에 대해서 간증하기 원합니다. 제가 교회 생활에 온 것은 1966년 9월이었습니다. 그 다음 달에 로스앤젤레스로 왔습니다. 이 형제님은 대만에 계셨고, 1967년 겨울까지 계셨습니다. 제가 결코 잊지 못하는 것은 제가 형제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엘든홀에서 였습니다. 제가 회복안에 있은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았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몰랐죠. 그런데 형제님께서 그곳에 서 계실 때두 단어가 계속 제 생각에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이것이 영에서부터 나왔다고 믿습니다. 자아가 없다. 자아가 없다. 정말 얼마나 놀라웠는지. 저는 그러한 사람을 한 번도 보지 못했었습니다. 제가 배경을 가지고 있고 저의 교육에서는 자아를 나타내고 지극히 나타내는 사람들, 이런 전파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나타내죠. 이것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깊은 동기입니다. 그들의 존재 안에 섞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놀라워했습니다. 여기에 이러한 사람이 있구나. 자아가 없다. 그리고 제 안에 두 가지가 따라왔습니다. 하나는 존경심이었습니다. 어떤 것도 몰랐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존경심이. 이 모든 체험들 형제님께서 체험하시고 또 이 지점까지 이르셔서 이렇게 말할 수 있다니 그것은 대가 없이 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서원이 아닙니다. 약속이 아닙니다. 지킬 수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 결정이었습니다. 외적으로 모방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똑같은 발자취 안에서 행해야겠다. 네 형제님께서 이 형제님을 이끄셨고 이 실제 안으로 이끄신 그 발자취, 제가 두 번째로 언급한 것은 간단하게 이렇습니다. 몇 개월이 지난 후에 여름 특별집회와 훈련집회, 특별집회와 훈련집회를 로스앤젤레스에서 했습니다. 10일 동안 특별집회를 하고 6주 동안 훈련을 했습니다. 많은 형제님들이 알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고등학교 교사로서 직업을 가졌습니다. 가정들을 섬기고 또 여름에 자유롭게 될 수 있었죠. 그 당시에는 지나갔습니다. 다 지나갔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사라진 겁니다. 지나갔습니다. 주님께서 회복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선순위, 그리스도와 교회를 우선시하는 것, 우리가 사는 곳에 이것을 적용하고 우리가 갖는 직장에 적용하고 오직 주님만이 아십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는 주님만이 아십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그러한 생활 안에 제가 뛰어들어갔습니다. 텍사스에서 오신 형제님들이 오셔서 계속 왔습니다. 그런데 약간 좀 옆길로 세워진 옆길로 지나가는 이야기이지만 조금 말해보겠습니다. 이 형제님께서 1년의 메시지를 전하셨는데 그 제목은 십자가를 통한 사역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책이 출판될 때 영안에 있는 한 사람의 자서전이라는 책으로 나왔습니다. 주일날 아침에 형제님께서 사역이 무엇인지에 관한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은사가 무엇인지와 비교하셨습니다. 이 은사의 단 일시적인 유익은 주님의 권익을 위해서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간의 축복은 사역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은사는 우리의 역량입니다. 천연적일 수도 있고 창조에 의해서 가져온 것일 수 있고 혹은 영안에서의 내적인 배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역은 십자가를 통해서 대가를 지불하여 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계시에 고난이 더해져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형제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회복에 이것이 필요합니다. 항상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형제님의 메시지 끝부분에서 모두에게 어떤 감정에 호소하거나 어떤 사람들을 흥분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님은 이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은사의 길과 사역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 몇몇 사람들에게 격려하시기를, 그때는 제가 젊었었죠. 제가 16살 때 결심했으면, 26세가 아니라 16세 때 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그때 우리가 처음 기회를 받아서 이렇게 기도하도록 격려받았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죠. 주님, 부디 저에게 필요한 체험들을 주시고 그리하여 이 사역이 산출되게 해 주십시오. 제가 그것을 기도했습니다. 형제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나 다른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주님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50년 전이었습니다. 50년보다 더 된 이야기입니다. 믿을 수 있겠습니까? 50년 전에 그것을 기도했던 이가 여기서 숨 쉬면서 이것을 교통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바로 부활 생명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메시지, 시대의 사역자들이라는 이 메시지는 많은 수고, 어떤 부담을 가지고 오래 수고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조망을 주고, 또 그들이 어떠한 종류의 사람들이었는지를 제시하지만, 이렇게 할때 어떤 사람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에게 숨이 붙어 있는 한, 우리는 결코 형제회의의 길을 취하지 않을 것입니다. 거의 200년이 지나고 나서는, 다비와 켈리, 다비와 켈리. 모든 것은 다 낡고 죽고 그냥 사그러드는, 물론 우리가 그들을 존중합니다. 그들이 없었다면 우리가 여기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니파, 이파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교파를 세울 것이 아니고 우리는 어떤 무리를 짓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본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들을 만질 때, 제가 이 형제님을 보았을 때, 이것이 저의 존재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저의 존재가 여전히 그 충격 아래에 있습니다. 제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이 개요를 볼 때, 여러분이 어떻게 장래에 추구할지 보기 바랍니다. 사역자들, 그들은 본입니다. 그들이 권장해주고, 배양해주고, 격려해주고, 여러분 자신의 전진, 즉, 그리스도 몸의 지체로서 여러분의 전진을 도와줄 겁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보겠지만, 이 개요의 끝부분이 아니라, 이 개요의 끝은, 메시지의 끝은 아닐 것입니다. 여기 적용을 볼 것입니다. 시대의 이상과, 시대의 사역과 노선을 같이 하고 시대의 사역자들과 함께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1. 시대의 사역자는 시대의 이상과 시대의 사역을 가지고 있으며 현 시대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행하시는지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학자들이 있죠. 신학자들이 있죠. 복음 전도자들이 있죠. 목사들도 있죠. 온 땅에 있습니다. 지난 90년 동안 있었지만 이것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책도 찾을 수 없었고, 어떤 메시지도 받을 수 없었고, 이것을 아는 사람들을 볼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복주에서 온 사람, 또 지프에서 온 사람, 이 사람들이 이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시대의 사역자는 자신의 시대에서 주님께서 성취하기 원하시는 특별한 것들을 알고 그 시대에 있는 주님의 사역과 일을 압니다. 우리 형제님들은 이것을 아실 때 이상으로서 아셨습니다. 이상에 의해서 알았습니다. 자신의 시대에서 주님의 움직임에 있어서 앞장설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경륜을 알고 오늘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신약 경륜의 가르침 전체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움직임에 있어서 인도하는 이곧그 시대의 사역자입니다. 계시로 이상으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성취하기 원하는지 아십니까? 루터는 알았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 진리를 회복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에게 계시되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이것이 그에게 살아있게 되었습니다. 원칙은 각 시대에 똑같습니다. 9명의 형제님들이 9명의 족장들과 같죠. 창세기의 열조들과 같죠. 이 시대에 우리가 여전히 우리가 이 시대 안에 있지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제가 빌리 그레함도 만났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존경합니다. 그런데 그는 이것을 모릅니다. 초대형 교회들의 목사들은 이것을 모릅니다. 제가 검색해 보았습니다. 신학 잡지들, 신학의 문서들을 이 확증과 비평을 위해서 이것을 읽어보았지만 그들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이것을 두 사람에게 알려주셨는데 중국에서 온 이들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이 모든 서양에 있는 사람들과 미국 사람들은 그들 자신을 겸손히 낮춰야 합니다. 그리고 이 작은 사람들, 치프에서 온 작은 사람에게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몸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다만 사실을 언급하는 겁니다. 제가 반복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을 위한 하나의 파벌이 아닙니다. 무디는 자기 시대의 사약자였습니다. 저는 이것이 기쁘지만 제가 그곳에 있지 않았던 것이 더 기쁩니다. 다비도 자기 시대의 사약자였다. 맞습니다. 그것이 기쁩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곳에 있지 않았다는 것이 더 기쁩니다. 니 형제님과 리 형제님은 현재 시대의 사역자들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인용문이 있죠. 이 형제님께서 니 형제님에 대해서 쓰신 겁니다. 이 인용문이 여기에 있는데 그 이유는 이것이 섞여진 노예들, 동역자들이 서 있는 곳이고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이 형제님께서 니 형제님에게 대해서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리 형제님에 대해서 이렇게 할 것입니다. 이 형제님은 본이었습니다. 어떻게 받고 온전케 되고 어떻게 따르고 어떻게 신실해지고 어떻게 지속하는지입니다. 부당하게 어떤 사람도 높이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본이 세워진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이 구절을 좋아합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배우고 많은 증인들을 통해 배운 것그 안에 거하라. 누구에게서 배웠는지 기억하라라고 했죠. 그래서 계속 해야 합니다. 이 형제님이 말씀하셨죠. 나는 이 형제님께 주님의 위임, 곧 사역이 있다는 것을 보았다. 그 사역입니다. 나는 주님께서 이 시대에서 그분의 회복을 이끌어 오시기 위해서 이 형제님을 선택하시고 위임을 주셨다는 것도 알았다. 이 형제님은 강력한 의를 가지고 있었죠. 이 형제님의 역량은 인간적으로 또 영적으로 비범했던 것입니다. 형제님이 니 형제님께 또한 동역자들에게 요청을 받아서 가족과 함께 상하이로 옮겨오라고 요청을 받았죠. 이 형제님께서 이것을 위해 기도했을 때 주님은 한 흐름에 대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흐름에 참여하고 이 시대의 사역자 아래 자신을 두었습니다. 제가 수십 년 동안 본 것은 두 가지 결과입니다. 역량 있는 형제가 교회 생활을 만질 때의 결과이죠. 두 가지 범주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상을 보고 사역을 만지고 그 사람의 인상을 받고 주님 앞에서 겸손해지고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일생과 미래와 이것을 주님께 헌신하여 이 길을 취하는 이들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나 내 쪽으로는 항상 뭔가 보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아십니다. 이제 이렇게 채를 거르는 그런 소유의 때가 올 때 그들이 떠납니다. 그러므로 여기 큰 본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 시대의 사역자를 대하는가? 이 형제님이 네 형제님에 대해서 가졌던 태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몇 가지 특징들을 보겠습니다. 이 시대의 사역자들이 본이라는 것을 보겠습니다. 제가 신속히 여기서 다루지 않은 네 가지를 언급하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하겠습니다. 시대의 사역자들은 네 형제님과 이 형제님은 비범한 역량을 가진 분들이었습니다. 지적으로나 또 다른 면에서 그랬습니다. 정말 비범한 정도입니다. 엄청납니다. 그런데 그들은 천연적인 모든 것, 그들의 모든 천연적인 역량을 십자가에 의해 종결되게 했고 그들의 모든 역량이 부활 안에 있게 했던 것입니다. 천연적인 것이 우리에게 결코 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사역을 통해서 결코 오지 않았습니다. 둘째는 그들은 생명나무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생명나무 사람들이라고 할 때 어떤 생각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제 말은 생명나무를 먹었고 생명나무의 양육을 받았고 제 말은 그들이 생명나무의 원칙 안에 살았는데 선과 악의 지식나무의 원칙 아래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형제님의 그 두 원칙, 행위의 두 원칙이라는 책이 있죠. 이 두 분 형제님들은 가장 급진적인 그러한 전격적인 거래를 다루심이 있었습니다. 생명나무 아래 살면서 어떻게 다른 영역 안에 사는지를 배웠습니다. 세 번째는 그분들이 하나님의 중심적인 일을 아셨습니다. 이 형제님께서 2년 동안에 2년 기간 동안에 아주 심각한 결핵으로 인해서 회복했던 기간이 지난 후에 미노루 형제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형제님의 존재에 큰 전환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에 따르면 사역에 의해서 그 시기로부터 나온 것이 있습니다. 일단 형제님께서 치료를 받으신 후에 다시 사역을 하실 수 있었을 때 또한 네 형제님이 재개되고 복원되었을 때 두 분들이 다 함께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그 중심 주제는 하나님의 중심적인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NIM 컨벤션 센터에서 모였을 때 NIM 컨벤션 센터에서 이 형제님의 추모집회를 위해서 모였을 때 중국과 대만과 미국에서 일을 보았습니다. 정말 이전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형제님의 조망은 하나님의 중심적인 일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으로서 우리의 존재 안에 일해 넣으시는 겁니다. 그 사람이 일입니다. 또 다른 내용은 주님께서 우리 동역자들을 재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지금 재고하는 것을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사역자들은 일보다 생명에 더 주목합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이제 다음 부분으로 옮겨갈 때 저의 개인적으로 책망받았던 것을 말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교회 역사에 대한 아주 광범위한 지식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완전히 부족하다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좀 맑은 생각이 있고 철저하다면 시대의 사역자들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이상과 사역과 사람됨입니다. 어디로 가야 합니까? 교회사에서 어디를 가서 이곳에 어울리는 사람들을 찾을 수 있습니까? 앤드류 머레이?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죠. 그렇지만 어울리지 않습니다. 다비도 아닙니다. 위트필드도 아닙니다. 웨슬리도 아닙니다. 켈빈도 아닙니다. 루터도 아닙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도 아닙니다. 어거스틴도 아닙니다. 어디까지 되돌아가야 합니까? 사도들에까지 가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회복 안에서 있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회복이 이러한 완전한 회복의 단계, 즉 사역과 이상이 사도들에게 주어진 그 단계로 임한 것입니다. 제가 어떤 사람을 높이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다비는 네 형제님의 조성이 없었고 루터도 이 형제님의 조성이 없었습니다. 주님께는 어떤 종류의 사람이 필요하셨고 특별한 종류의 사역을 수행하게 하셨고 시대의 사역 아래서 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이 이 시대를 위한 그 마음의 갈망이 실제로 수행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 현 시대의 사역자들인 니 형제님과 이 리 형제님은 우리에게 본들이 되었는데 이는 우리가 온전하게 되어 이것은 공급받고 장비되는 것입니다. 그 사역에 일을 하게 하려는 것 곧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이것을 다시 볼 겁니다. A. 시대의 사역자들은 고난과 소모시키는 압력과 십자가에 죽이는 일을 통하여 생명주시는 영이시며 변화시키는 영이신 주님에 의해 그러한 주님으로 조성됩니다. 저는 워치만니의 찬송 중에 하나를 읽어드리기 원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너무 감정적으로 하지 마시고 이것은 형제님의 인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감람 눌러 짜지 않고 기름 못 내며 포도 눌러 짜지 않으면 술로 변케 못하네. 영어 626장입니다. 나드 기름 내지 않고 향기 못 풍겨 주님 이 몸 또한 귀한 상처 받았습니까? 맞을 적마다 참 유익 있네. 주님 자신 얻기 위해 거둬가기 원하네. 주간의 맘줄을 퉁겨 음악 냅니까? 귀한 음악 얻기 위해 매 맞아야 합니까? 내가 꺾어질 때 주의 사랑 압니까? 주와 친근해진다면 달게 받겠습니다. 항상 나를 보려하니 부끄러우나 마지못해 주의 손길 받지 않으렵니다. 지금 주 기뻐하시면 어떤 대가든 나의 느낌 어떻든지 지불하겠습니다. 주 생각과 내 생각이 같지 못하나 지금 주님 위해 나는 멍에를 메렵니다. 주님 나의 온 마음이 어떤 손에든 주님 기쁨 영광 위해 받고 따르렵니다. 찬미하고 찬미할 때 마지막 가사입니다. 찬미하고 찬미할 때 달콤합니다. 찬미하여 눈물 나도 달콤함 깊습니다. 주의 기뻐하심보다 귀함 없으니 주님만을 얻는 것이 나의 기도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바로 이 시대의 그 시대의 사역자입니다. 1. 바울의 서신들에서 우리는 계시와 고난과 사역을 봅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생명을 공급할 수 있는가와 어느 정도 그리스도의 풍성의 실제를 공급할 수 있는가는 두 가지 요소. 곧 우리가 어느 정도 계시를 받았는가와 우리에게 계시된 것을 위해 어느 정도 고난을 받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새 언약의 사역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렇지만 특별히 이것은 시대의 사역자들의 특징이요. 그 시대의 이상을 이끌어오는 데 책임을 가졌던 이들입니다. 1939년에 37세였던 니 형제님께서 놀라운 사역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영광스러운 교회, 산의 아이, 새 예루살렘. 저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지금 어디에서도 어떤 사람도 37세라는 나이에 그러한 지점에 이르는 사람이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형제님은 어떤 것을 통과하셨습니까? 그러한 영적인 역량을 갖기 위해서. 그런데 주님께는 이것이 필요하셨죠. 여기에 시간이라는 요인이 있습니다. 이 이상이 해방되어야 했는데 이 이상이 어떤 사람에게 조성되어야 했는데 이 이상이 사역 공급되어야 했는데 1939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되는 겁니다. 제가 다시 말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사역과 사역자들을 일으키셨기 때문입니다. B. 시대의 사역자들은 말씀의 사역자들입니다. 니 형제님께서 한 책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라는 책이 있죠. 이것을 읽기 원한다면 여러분이 준비하시고 아주 긴 여정이 있다는 것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사역자들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현재의 말씀하심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고 누가 알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저의 기도 가운데 있는 울부짖음이었습니다. 형제들과 함께 기도했죠. 우리가 이 형제님을 묻을 때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여기에 반드시 소통의 수단이 있어야 하는데 주님, 무엇을 회복에 말씀하기 원하십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덮어주십니다. 20년 동안 우리 사랑하는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남과 주에 있는 교회들에게 6월 10일과 6월 11일 날 2017년에 말씀하게 해주셨습니다. 바로 현 시대에 말씀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들은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다시 하실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의 사역자들의 책임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다시 말씀하실 수 있도록 허락해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들은 성경을 열어주며 듣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현재에 하시는 말씀을 전해주는 이들입니다. 그들은 아주 사랑스러운 형제들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형제들이죠. 물론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지만 개혁주의 전통 안에 있고 켈빈주의자들이고 그런데 그들의 위임은 500년 전에 주님의 회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루터의 95개 조항이 있었던 500주년 기념을 갖기 전에 우리가 모이게 독일로 가게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500년 전에 있었던 일을 기념하겠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행하시는 것을 선포할 것입니다. 우리가 독일로 갈때 주님의 움직임 안에서 가기 원하고, 자, 갑시다. 루터가 시작한 것을 완결하기 위해 갑시다. 독일은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B. 하나님의 B 읽었죠? C. 성경 말씀이 그들의 입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그 말씀들은 다만 외적인 문자가 아니라 생명과 빛이 됩니다. 이것이 사역의 특징입니다. 이것은 죽은 문자가 아닙니다. 저는 얼마나 자주 니영재님께서 그 엄청난 기억력을 가지고 성경을 읽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약을 일주일에 한 번씩 읽고 한동안 1년 정도 그렇게 읽으셨다고 했죠? 그들은 이 말이 무엇인지 철저히 알았는데 그들은 문자의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영과 생명의 사역이었습니다. C. 시대의 사역자들은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의 탁월한 능력에 의해 부활 생명을 나타내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힌 생활을 삽니다. 질그릇 속에 있는 보배라는 작은 책이 있죠? 여러분이 질그릇이라는 것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바울도 질그릇이었죠. 왓츠만 리도 질그릇이었습니다. 위트니스 리도 질그릇이었습니다. 제가 볼때 수천 명의 질그릇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와, 이 어떤 보배가 여러분 모두 안에 있습니까? 그러므로 이 시대의 사역자들은 본입니다. 질그릇이 보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죽음으로써 생명을 공급합니다. 이것이 고린도후서 라이프 스타디의 부제이죠. 고린도후서 4장에 기초한 것입니다. 죽음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고 생명은 여러분 안에서 일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죽음으로써 생명을 공급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을 통해서 생명이 몸에게 분배되는 것입니다. 질그릇 속에 있는 보배이신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위한 공급의 신성한 근원이며 부활 생명의 나타남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힌 생활을 살기 위한 탁월한 능력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보배는 힘을 주고 또한 공급의 근원입니다. 이것은 능력의 근원입니다. 십자가의 일은 우리의 자아를 종결하여 우리가 부활의 하나님을 누릴 수 있게 합니다. 그러한 체험이 사역을 산출하고 형성합니다. 십자가의 일은 자아를 종결하여 우리가 부활의 하나님을 누릴 수 있게 합니다. 제가 자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표현에 친숙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40대였는가? 이것은 우리의 누림을 죽입니다. 아, 이곳에 있는 것은 정말 가련한 것이겠죠. 자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아 안에 있을 때, 이 활력 동반자가 있는데, 방을 함께 쓰는 사람이든지, 이들이 사탄입니까? 의견과 천연적인 생명이 있고, 그런데 실제로는, 형제님께서 이것을 아셨습니다. 이 가서, 이 슬픈 얼굴을 하면서 슬퍼하는 것입니까? 아, 내가 십자가를 지고 있다.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부활의 하나님을 누렸습니다. 자아는 우리의 누림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누림을 죽입니다. 즐거움을 죽이는 겁니다. 십자가의 일은 우리의 자아를 종결하여 그리고 그들이 부활의 하나님을 누릴 수 있게 합니다. 이것이 사역을 산출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어떤 종류의 사람이었습니까? 그들은 그들은 이렇게 살았죠. 그들이 자아를 종결했고 십자가의 일을 통해서 종결했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부활의 하나님으로 누렸습니다. 니앙제림의 소책자가 있죠. 아주 고전적인 소책자 부활의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깊은 누림입니다. 그냥 우리가 살아있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부활 안에 살고 계시고 우리는 그분과 함께 부활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과 함께 증거를 짊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활 생명은 죽음보다 강하고 죽음은 부활 생명을 붙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이 아닙니까? 이러한 사람을 아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매라도 형제라도 이러한 종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축복이 아닙니까? 그들의 임재 자체가 그들의 짧은 기도가 여러분에게 공급될 때 죽음을 삼키는 생명을 공급하는 겁니다. 3. 고린도후서 4장 11절에서 예수님이라는 이름은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셨던 생활과 같은 생활을 사도들이 살았다는 것을 함축합니다. 주님의 생활은 부활 생명의 나타남을 위해 십자가의 죽임 아래 있는 생활이었으며 주님의 인격과 그분의 사역이 하나이며 그분의 생활이 그분의 사역이었던 방식으로 사셨던 생활이었습니다. 새 언약의 사역자들에게 이 어떠한 범주가 있죠? 이 시대의 사역자들은 이 범주 안에 있는 이들 중에서 선택된 소수입니다. 그들의 사람됨이 바로 그들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들의 조성이 그들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들은 건축하시고 건축되신 하나님을 공급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자신을 건축하시는 하나님을 이것을 위해 열려있는 사람들에게 공급했습니다. 그들은 건축되신 하나님을 공급했고 그들은 삼일 하나님을 그들의 존재 안에 일에 넣어진 삼일 하나님을 공급했습니다. 때때로는 이렇게 진실하게 물을 수 있죠. 건강이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 말에 생명을 얻습니다. 그들이 안녕하세요라고 말하는데 여러분이 생명을 얻습니다. 이것이 시대의 이상과 시대의 사역이 또한 시대의 사역자들이 이것이 다 그들의 조성 안에서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공급할 때 그들 안에 일에 넣어진 그리스도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것을 받을 때 실제가 여러분 안에서 반향되는 겁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교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저 계시만도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입니다. 이것이 나에게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바울은 에베소에 3년 동안 있으면서 아무것도 보류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그는 더 높은 계시를 받고 그가 갇혀 있을 때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는 이 백부장과 함께 갇혀 있었지만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조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에베소서 3장에서 기도했습니다. 영광의 아버지께서 우리를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셔서 속사람에 이르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 안에서 믿음을 통해 거처를 정하게 하시옵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으로 조성된 사람의 기도입니다. 4.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에 죽임 아래 있을 때 그분의 부활 생명은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 안으로 분배됩니다. 이 형제님의 사역에서 아주 감동적인 예가 있죠. 이것은 여호수아서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요르단강을 건너려고 할 때 제사장들이 궤를 메고 있었고 그들이 얻은 말씀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은 발을 내려놓으라, 발을 디뎌라. 그들이 말에 그 강에 발을 디뎠을 때, 그리고 그들이 죽음의 지역에 서 있을 때, 궤를 메고 있을 때, 모든 백성이 건너갈 때까지 서 있을 때, 그것이 사역입니다. 그것이 시대의 사역자들입니다. 네 형제님을 위해서 그 요단강에 서는 것은 바로 20년 동안의 감옥 생활을 감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형제님이 아셨죠. 형제님은 홍콩에서 구원받으셨고 형제님은 되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뜻이었고 주님의 길이었습니다. 아마 제가 믿기로 영원히 걸릴 겁니다. 어떤 종류의 생명이 몸 안에 해방되었는가, 그 신실한 제사장이 거기에 서 있을 때, 그것으로서 1972년에 6월에 이 형제님이 네 형제님의 그 죽은 소식을 들으셨을 때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 집회에서 그 말씀을 듣고 공급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25년 동안 사역을 하셨습니다. 죽음의 영역 안에 서서 자기를 연민하지 않고 동정을 원하지 않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결코 나타내지 않으시면서 사역하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역이 우리 안에서 흐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런 분으로 인해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압니다.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었는지 우리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종류의 사람들이었는지 우리가 압니다. D. 시대의 사역자들은 모든 것에 적응하는 생명에 의해 공급하는 생명에 친밀한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일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사랑하는 형제님의 말을 들을 때 한동안 이것이 그 네 형제님에 대해서 말할 때 모든 것에 적응하는 생명에 의해 그러한 상황 안에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형제님의 그 사랑하는 아내가 돌아가셨을 때 형제님은 그 장례식에 참석하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형제님을 가도록 하지 않았죠. 그렇지만 형제님은 모든 것에 적응하는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 베개 밑에 적어놓은 것이 있었죠. 모든 것에 적응하는 생명에 대한 간증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역량으로서 어떻게 조절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유연하든지 고집이 있든지 받아들이든지 고집세든지 그런 것은 다 잊어버리십시오. 우리에게는 모든 것에 적응하는 생명이 있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을 한번 봅시다. 이 생명이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사역자들은 대가를 지불하여 이것을 해방하는데 우리 안에 받은 메시지는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생각해 볼 때 그러한 것에 대해서 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은사가 아닌 생명으로 하나님과 함께 일해야 합니다. 이 생명은 모든 것에 충족한 생명이요 완전히 성숙한 생명으로서 우리가 이 성숙한 생명의 부분으로 갈 겁니다. 우리의 사역을 수행할 수 있도록 모든 상황에 적응할 수 있고 모든 상황의 뜻은 모든 상황입니다. 어떤 대우도 견딜 수 있고 어떤 분들이 있습니다. 체험이 있는 형제들이 있죠. 심지어 동역자들이죠. 그런데 그들은 어떤 비난도 감당을 못합니다. 감당을 못합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그들이 어떤 생명에 의해 사는가를 보여줍니다. 이것은 모든 것에 적응하는 생명이죠. 그러므로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어둠 가운데 있는 이들은 온라인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중요한다는 겁니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영향을 줍니까? 주님 자신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들이 그 집의 주인을 바알세불이라고 일컫는데 그 집의 식구들에게는 얼마나 더하겠느냐? 모든 것에 적응하는 생명은 마음상하지 않는 겁니다. 모든 것에 적응하는 생명은 찬양을 하죠. 이영재님이 한 번은 메시지를 전하실 때그 반대를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바깥에서, 외부에서 반대가 있었죠. 형제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믿기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반대자들이 나에게 올 것이다. 그리고 말할 때 이 형제님, 사과를 드리고 싶습니다. 형제님을 반대한 것에 대해서 회개할, 은혜의 시대에 반대했던 것을 사과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이 형제님이 그 대화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이미 용서했습니다. 은혜 시대에 이미 용서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제 앞에서 겸손히 올 때까지 붙들고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미 용서했습니다. 이것이 모든 것에 적응하는 생명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종류의 사람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어떤 고통이나 마음 상하게 하는 것이나 어떤 것도 허락하지 않고, 그런데 그 다 당사자가 회개하든지 하지 않든지 다만 용서하는 겁니다. 주님이 용서하기를 구합니다. 여러분이 그럴 때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모든 것에 적응하는 생명입니다. 어떤 환경도 받을 수 있으며 어떤 조건에서도 일할 수 있고 어떤 기회도 붙잡을 수 있는 그러한 생명입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기회를 주시고 공급하는 상황을 주십니다. 그래서 생명을 공급하고 모든 것에 적응하는 생명이 다만 흐르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님께서 이러한 생활을 사셨고, 그분들이 우리 가운데에서 항상 줄곧 이루셨습니다. 제가 이 형제님과 함께 봉사할 때, 어떤 특별한, 그저 특권을 가진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다만 동역자들 중에 한 명으로서 했습니다. 형제님은 항상 이러셨습니다. 줄곧 이러셨습니다. 형제님께서 한무리의 형제님들과 모이었을 때, 1997년 1월에 한 주에 몇날 아침씩 만났고, 형제님께서 말씀하셨죠. 이것을 보십니까? 이것이 바로 모든 것에 적응하는 생명이 이러한 질병을 인내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적응하는 생명을 가진 이가 그 여정을 마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주님과의 생활에 있어서 배양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급하는 생명에 친밀한 관심을 갖기 위해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은 다만 사랑을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친밀한 관심, 개인적인 관심을 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의 건강에 관해서 묻는데 뭐냐면 그 사람을 관심하기 때문입니다. 그 부부의 딸에 대해서 물어보죠. 왜냐하면 그들 모두를 관심하기 때문입니다. 모두를 관심하는 거죠. 우리의 형제님은 이 시대의 사역자들은 그들의 마음이 너무나 넓었습니다. 모든 믿는 이를 포함할 수 있었죠. 그들은 너무나 하나님과 하나 되었고 그러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열매를 맺는가, 맺을 수 있는가는 우리가 얼마나 할수 있는가에 달려 있지 않고 우리가 친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에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조작해내는 것에는 중점이 없는 것입니다. 그럴 수가 없죠. 우리가 다만 아는 겁니다. 그런데 참된 것을 만질 때, 참된 염려에 대해서 이것이 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녹아내립니다. 다만 사랑이 아닙니다. 그저 다만 염려가 아니라 이것은 친밀한 관심. 모든 것에 적응하는 생명에 의한 친밀한 관심입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에 왔죠. 그리고 결론의 말을 하고 다잘 이룰 겁니다. 시간을 잘 맞출 수 있습니다. 시대의 사역자들은 전제입니다. 이 말은 그들이 그리스도를 포도주로 체험하고 이것은 그리스도의 희생하는 생명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희생하는 생명을 사는데 이것은 기쁘게 하는 포도주를 산출합니다. 이 포도주는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합니다. 시편 104장과 사사기 9장에 나옵니다. 그들 자신이 이어 형언할 수 없는 기쁨으로 주님 안에서의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이 포도주가 그들의 존재를 적시고 이렇게 그들이 맞춰지는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끝맺었습니다. 그가 디모데에게 말하죠. 내가 이미 부어졌고 빌립보서 2장에서 말한 것과 맞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기본제로 하여 그 위에 부어졌다. 이 사역자는 희생의 생활을 살았고 포도주를 산출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만든 겁니다. 제가 믿기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말 기쁨으로 받으셨다고 믿습니다. 왓츠만의 형제님이 거기 있었고 그러한 생활을 살았습니다. 나는 이것을 입증할 수 있다. 여기 어떤 대화가 있다면 공중에서 이 원수가 여전히 개입하여 말하겠죠. 그러면 이것이 놀라울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겠죠. 보아라, 저 사람을, 중국에 있는 저 사람을 보고 있느냐? 너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 내가 보는 것을 말하겠다. 나는 나를 보고 있다. 다시 살고 있는 나이다. 나는 희생의 생활을 보고 있다. 나는 그에게서 생명이 흘러나오는 것을 보고 있다. 네가 무엇을 더 하든지 더 많은 생명이 해방된다. 그래서 바울이 그의 여정을 마칠 때 쏟아 부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역자들이 길을 마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는 희생하시는 그리스도를 묘사합니다. 주님은 그분의 희생으로부터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새 포도주를 산출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그리스도를 접촉하고 그분의 희생하는 생명을 체험한다면 그분께서 우리가 희생하는 생활을 살도록 힘을 주셔서 다른 이들과 주님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를 산출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특별 집회 이영재님과 했을 때, 모든 훈련을 할 때 우리는 기뻤습니다. 3주 후면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할 겁니다. 에스겔서 후반부가 더 초반부보다 더 무거워질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참된 목표를 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믿기로 포도주가 준비되었고 일정 시간 동안 준비되었고 또한 쏟아 부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고 교회들이 기뻐할 것이고 여러분도 기뻐할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말했죠. 우리가 여러분의 믿음에 대해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기쁨을 위한 함께 동료 일꾼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구해야 합니다. 이 시대의 사역자들은 너무나 많은 고난을 당하는데 사역을 산출하기 위해서 하고 그래서 사역을 수행하기 위해서 더 많이 고통을 당하는데 십자가를 이 정도까지 체험하는데 와, 내가 사역의 책을 연다면 정말 진둘릴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몇 페이지를 읽으면 여러분이 기쁨이 회복되죠. 정말 비밀합니다. 이영재님의 책, 어떤 책을 읽더라도, 니영재님의 책을 읽더라도 거기에 공급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종류의 사람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것이 시대의 사역자입니다. 이것이 이 희석되질 않기 바랍니다. 이 몸의 지체들의 사역이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들이 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본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대속을 통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그들이 영웅으로 만들죠. 그러나 그들은 아버지이죠.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자녀들을 향한 그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낳을 때 공급하고 또 훈련시켜서 또 온전케 해서 그 자녀들을 이렇게 할 때 어떤 나이가 되면 그들에게 모든 것을 줍니다. 그것은 소망을 가지고 전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메시지를 언제 했겠습니까? 정말 이것은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3. 전제는 그리스도 자신을 예표할 뿐 아니라 하늘에 속한 포도주이신 그분 자신으로 우리를 적셔 주시되 그분과 우리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누림과 만족과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해 부어질 때까지 적셔주시는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제가 아는 바에 따르면 분명하지만 누가 처음으로 성경에서 나왔습니까? 전제를 부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야곱이지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그 속이는 이 간교한 자, 이 발뒤꿈치를 잡는 사람, 이 아주 이 약삭빠른 이 사람이 이 수많은 체험들, 이런저런 것을 체험하고 라헬을 사랑했지만 레아를 얻게 되었고 그리고 나중에 라헬을 얻고 이런 일들이 많았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를 베델로 이끄셨습니다. 두 번째로 이끄셨을 때 그가 제단을 쌓았고 이것을 엘 베델이라고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라고 칭하고 그리고 전제를 부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많은 야곱들이죠. 그렇게 야곱처럼 약삭빠르거나 똑똑하진 않겠지만 여전히 도전이 있죠. 여러분의 과거를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상태를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약함을 믿지 마십시오. 포도주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희생하시는 그리스도가 산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을 다른 종류의 사람으로 만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존재를 쏟아붓길 원하게 됩니다. 어떤 것도 보류하지 않고 주님의 기쁨과 성도들을 공급하고 하나님의 건축을 위해서 쏟아붓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이것을 읽고 2, 3분 동안 결론의 말을 하겠습니다. 시대의 사역자들은 하나의 목표, 곧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건축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사역의 목표요. 뭐냐면 이 목표는 그들의 이상에 속한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개인적인 목표입니다. 하늘의 목표가 그들의 목표입니다. 그들은 다이 실제 안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의 사역들의 면에서 그두분다 부담이 있었던 것은 몸의 모든 지체들의 기능 발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제 여기에 마지막 말이 있습니다. 적용에 있어서의 면입니다. 두 중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여전히 무엇과 함께 있습니까? 이 시대의 사역자들 아래, 이 시대의 사역자들과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주님의 오심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정말 이럴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시대의 사역자가 있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직 물론 하나님이 결정하시겠지요. 그러므로 우리 중 누구도 이런 생각이나 꿈을 꾸지 말아야 합니다. 심지어 그냥 백일몽을 꿀 때도 슈퍼볼에서 이기거나 그러면서 오늘 특별한 사도가 있을 것이다. 그런 것에 대해서 꿈꾸지 말고 다만 몸의 정상적인 지체에 대해서 생각하십시오. 그런데 여기에 큰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더큰 필요는 우리에게 새로운 세대가 필요합니다. 참된 사역을 가진 새로운 세대입니다. 새 언약의 사역자들입니다. 형제님들, 또한 자매님들, 그들을 지원해 줘야 합니다. 은사보다 사역을 선택하는 이들입니다. 형제님들, 그들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자원함을 가지고 그분께서 그들 안에서 무엇을 하기 원하시든지 하심으로써 사역을 산출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제가 염려하는 것은 있지만 두려움은 아닙니다. 이 어떤 때가 되면 현재의 섞인 가운데 있는 형제들이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때 어떤 것이 있겠는가? 아무리 그저 똑똑한 은사 받은 유창한 그런 형제들만 있겠는가? 그러면 제 마음이 무너질 것입니다. 주님의 회복은 이 시대에서 이곳에 올때 똑똑하고 유창한 은사 받은 그런 사람에 의해 오지 않았습니다. 파쇄되고 겸손해지고 그리스도로 조성된 이들로 왔습니다. 우리는 노예로서 섬기고 번제로서 죽었습니다. 수년 동안 제 마음에서 뛰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많은 생명들을 걷어가셨는데 제가 16살 때 주님이 저를 부르셨을 때 이해를 못했습니다. 12년 후에 제가 이해하게 되었고 주님께서 친절하심으로 인내로 지켜주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안에 반향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나이가 어떻든지 다만 주님과 시간을 보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그분께 드리십시오. 여러분 혼을 아끼지 마십시오. 혼 생명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그분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그분께 드리십시오. 이 병행하는 적용은 이렇습니다. 조만간 에베소서 4장 16절이 반드시 성취되어야 합니다. 온몸은 그분에게서 나온 그 풍성한 공급을 해주는 각 마디를 통하여 그리고 각 지체가 분량에 따라 기능을 발휘하는 것을 통하여 함께 결합되고 함께 짜입니다. 그래서 몸이 자람으로써 사랑 안에서 스스로 건축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표입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은 네 형제님의 목표요, 이 형제님의 목표요, 바울의 목표였고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세 가지가 우리 모두 안에서 발생해야 합니다. 이 안에 참여하기 위해서입니다. 첫 번째는 에베소서 3장에 있는 기도입니다. 능력으로 강하게 되어 우리가 속사람에 이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안에 거처를 정하시는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가 자원하여 온전케 되고 특정적인 분명하고 실질적인 방식으로 은사들에 의해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은사들은 기꺼이 희생하려고 합니다. 모든 성도들은 마음과 자원함이 있어야 합니다. 온전케 되고자 하는 자원함이 있어야 합니다. 사도들과 신원자들과 복음 전하는 이들과 목자와 교사들에 의해서 온전케 되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자라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에서 자라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을 때 머리로부터 우리가 자란 그 머리로부터 모든 것에서 자랄 때온 몸이 몸을 자라게 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이 시대의 사역자들을 아는 것은 그들의 이상과 그들의 사역과 그들의 조성과 그들의 생활과 그들의 부담을 할 때, 이제 그들의 목표는 제가 믿기로 우리가 온전케 될수 있고, 배양받을 수 있고, 공급을 받을 수 있고, 우리는 격려를 받을 수 있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길은 다음과 같기 때문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온전케 되고, 무엇에 이릅니까? 바로 그 사역의 일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그 사역을 향해 여러분이 온전케 될 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 시대의 사역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올때 시대의 사역자들에 의해서 왔죠. 시대의 이상 아래서 섬겼던 이들입니다. 조만간 제가 여전히 나중에보다 빨리 되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상태들을 이루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거처를 정하시고 실제로 우리가 온전케 되고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자라고 이제 온 땅에 있는 성도들이 그 사역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여러분에게 제 드리는 것에 대한 결론입니다. 시대의 이상, 시대의 사역, 시대의 사역자들, 이상과 사역과 사역자들은 이러한 이들이 이 셋에서 다 유익이 있는데 그 하나의 목표가 있습니다. 바로 사역의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을 이루는 것입니다. 부디 1분 정도 옆에 계신 분과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신원을 하고 그리고 15분 정도 교통하고 12시 반쯤에 집회를 마치겠습니다. 아멘.